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동안 중국, 미국 경제 이슈 다루다 보니까 유럽 이야기 좀 조용하다 싶었는데 역시 조용하다 싶었더니 또 이탈리아가 금융시장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모양입니다. 이탈리아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는 예산을 짜면서 투자자들이 이탈리아를 탈출하고 있다는 건데 이탈리아 경제에 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이 문제 좀 진단해 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가 어떤 정당이 절대 다수당을 차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면서 정치적 색깔이 너무 다른 두 정당이 이제 정권을 연정을 만들었는데 연정을 만들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방향을 다르게 했던 게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거였죠.
두 연정하는 정당이
그러니까 의견은 굉장히 다른데
그거에는 그런, 또 일치를 했어요?
예, 오성운동연합이랑 북부동맹이 이렇게 보면 좀 좌와 우에 갈려있는 정당인데
네.
정작 이 두 정당이 돈을 많이 풀어내서 경기를 부양하자라는 데는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동의되는 것부터 그럼 합시다 했을 테니.
맞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정책이 툭 나오게 된 건데.
예, 그래서 이제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재정적자 규모가 2.4% 정도니까 물론 이거 2009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GDP 대비 5%가 넘는 재정적자를 기록했던 것 비하면 건전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최근 들어서서 그 유럽 중앙은행이나 유럽에 있는 여러 각국 정부들이 너무 부채가 많아서 재정위기도 발생하고 이것도 문제를 해결하느라 그동안 경제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이제 좀 재정 건전하게 유지합시다.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제출을 많이 한 게 한 1.5% 안쪽으로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적자를 1.5% 안쪽으로 좀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보란 듯이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GDP에 대해서 상당히 큰 적자를 용인하는 듯한
네.
그런 예산을 딱 들고 나오니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일단 야 이것도 2011년처럼 이탈리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러면서 시장 금리가 이제 그냥 3.25% 그러니까 지금 뭐 벤치마크라고 하고 이제 지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독일 금리가 1%대인데 이걸 3.25%까지 금리가 뜬 거죠. 그래서 독일에 비해 이탈리아 경제가 어려워서 이걸 이자를 잘 못 갚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걱정한 투자자들이 금리를 한 2% 이상 더 주지 않으면 이탈리아 채권 안 사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국채를 내다 파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예, 또 주가도 폭락해서
예.
그 밀란 지수라고 MIB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장중에 한 5% 가까이 폭락했었고요.
그렇군요.
종가도 예. 한 3.7% 정도로 10월 1일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1년 후에 100만 원 주기로 써있는 이탈리아 국채가
그렇죠.
아유 나 97만 원에도 팔래 불안해. 라는
맞습니다.
분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그거 사면 한 1년이면 한 3만 원 버네? 이제 이런
예,
그
그렇죠.
이자율이 생긴다는.
요거는 이제 1년 국채 기준으로 하신 거고요.
네.
10년 국채는 10년간 그 가격 계산이 되니까 가격이 더 많이 빠졌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 적자가 많아진다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좀 적자를 보더라도 돈을 풀어서 또 그게 국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이탈리아 국채 금리 급등할 때
예.
이탈리아 자산을 사라는 그런 칼럼을 소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실제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1.5%, 1.6%면 괜찮고 2.4%의 재정 적자는 큰일이 나고 사실 그런 게 잘 칼같이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다만 이제 그 돈을 빌려준 차주, 대출해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이탈리아의 부채 규모가 GDP에 비해서 한 131% 정도. 굉장히 크죠.
그 말은 이탈리아 정부 부채가?
예, 정부의 예, 예. 국가 부채가 그 나라 경제의 총 한 해 총 생산보다 1.3배나 되니까, 아니, 그렇게 빚을 크게 져서 빚도 또 못 갚아서 2011년 구제금융 받은 나라가,
예.
아니 그 재정 적자를 내면 도대체 빚은 언제 갚을 거니? 이런 신뢰의 문제들이 또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부채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더 많아요. 이탈리아가 아니면
2등입니다.
2등이에요? 유럽에서?
예, 그리스가 180%. 여기 예. 뭐 아시는 것처럼 그렉시트라는 말을 처음으로 신조어를 만들었던 그리스가 180%.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133%.
GDP 대비.
예. 예. 포르투갈이 126%. 벨기에가 106%, 뭐 이런 순서니까
네.
그리스랑 이탈리아와 포르투갈까지 세 나라가 좀 부채가 많은데 이러니까 불편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계부가 적자 나는 거야 있을 수는 있는데 부채 많은데도 자꾸 적자가 나면 어떡하니 이제 그런 압박인가 봐요. 그런데 네. 예.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뭐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가 적자를 많이 내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어떨 때는 또 그 감내라고 흑자를 내기도 하고 그거야 우리 정부 마음인데 이탈리아 정부가 적자를 얼마나 내든 그걸 왜 남이 간섭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게 하나는 이제 그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서 독자 통화를 포기했어요. 리라화를 썼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예, 이탈리아 예. 리라를 썼는데 이 리라화를 포기하고 유로로 만들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유럽 중앙은행 ECB 혼자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의 국가 부채가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건 일본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본이 국가 부채가 GDP의 200%가 넘은 지 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도 일본이 국가 부도 날 거라고 걱정 안 하는 이유는 거기 금리가 0.1%입니다.
이자 부담도 많지 않고.
예, 일단 예. 그것도 그렇지만 일본 중앙은행이 그 국채를 다 사주니까.
그 말은 돈 찍어서 갚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실제로 그래서 자기네 나라 통화로 만든 부채는 그 나라 문제지.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닌데 이게 이제 유로화를 쓰게 되니까.
아하.
그걸 마음대로 돈을 못 찍죠.
네.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그러다
번째는
보니 네. 정부가 돈 없으면 정말 부도가 난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생길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연결되는데 바로 유럽 내에 있는 국가들끼리 서로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2011년 못 갚고 결국 이제 사실상의 국가가 빚을 도저히 못 갚으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라는 이제 구제금융을 하게 될 때 우리도 IMF 구제금융 받을 때 조건이 뭐였냐면 그 정책,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대한 자율권들을 많이 잃어버린 거 기억나시죠?
IMF가 시키는 대로 하기.
그 정책협의, 예. 그리고 국가사회제도복지 쪽은 세계은행이랑 협의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돈을 못 갚아서 차주한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빨간 딱지가 다 붙어있는 경제인데
그래도 지금 간섭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군요.
예, 그래서 예. 이 두 가지가 다 엮여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탈리아는 마음대로 이런 적자 재정을 결국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고 비상 상황인데 이래도 되느냐는 욕을 먹는 겁니까?
욕을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승인을 받는데 이 재정 중책, 그 유럽 연합의 재정 중책이 뭐냐면 GDP 대비 재정 적자를 3% 이내로 좀 유지하자.
네.
이게 재정 준칙인데 이번 이탈리아가 2.4%니까
법을 어기진 않았군요.
어기진 않았는데
네.
야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
분위기에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탈리아 재정 위기 이후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그 새 트로이카라고 했죠. 그 IMF랑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뭐 했냐면 이탈리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을 어떻게든 좀 막아주기 위해서 이탈리아 국채를 사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양쪽 완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 안 할 수도 있고 중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라도 이탈리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회원국들이 부담을 같이 떠안아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언제 그 2011년이나
네.
2009년 두 차례 걸쳐서 재정위기가 발생했으니까요.
네.
그때처럼 돈을 빌려간 나라가 도저히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못 갚겠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이 돈을 이제 십시일반 내서 구제금융을 해줬지 않습니까? 물론 대부분이 독일이 해줬지만.
예, 그게 유럽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준 게 아니라.
그것도 있고 또 예. 다른 나라가 이미 돈을 빌려준 게 있잖아요. 채권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를 일부를 떼어야 그렇죠,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 떼인 거는 그리스 금융위기 때
네.
떼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제 그 원본 채권을 값을 할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난
반만 갚아라.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예, 그렇습니다. 예. 빚잔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을 저희들은 이제 헤어컷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잘라낸 거죠.
그러면 이탈리아 정부에 돈 많이 빌려준 즉 이탈리아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나 은행이 걱정일 텐데.
그렇죠.
어느 나라예요?
독일이 압도적이죠.
독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경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4강 안에 들어가는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네.
제일 뭐 제조업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가 다 중국이고 미국, 일본, 독일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해서 5강이라는 것도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네. 제조업 강대국들인데 문제는 이 제조업을 많이 하는 나라는 생산성이 높잖아요.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단가를 떨어뜨릴 기회가 생기니까 제조업이 강하지 않은 나라에 비해서 같은 통화로 묶여 있으니까 독일의 물가만 안정되고 다른 나라 물가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니 독일의 제품들의 경쟁력과 구매력이 항상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수출 국가가 됩니다.
네.
그러면 다른 나라로부터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독일 물건을 갖다가 가져가긴 가져가는 대신 그 돈에 대해서 빌려서 돈을 갚는 그런 물건을 구입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돈을 빌려갈 때는 또 흑자 본 나라한테 빌려가니까 독일이 최대의 차주가 되는데 이제 이런 나라들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 뭐 도이체뱅크를 비롯한 독일의 아주 유수한 은행들 보면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게
네.
일단 뭐 금리도 너무 낮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들한테 돈 빌려준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것들도 좀 많고 세 번째는 파생상품 거래 뭐 이런 것들도 과다했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돈 별로 안 빌려줬습니까? 이탈리아에 별 관계 뭐 없어요?
그 빌려준 건 있었는데 그 숫자가 기억이 제가 안 나는 거 봐서는 미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자체가 일단 돈을 빌려주는 차주 국가로 전환된 게
네.
2000년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순대외 채권 국가로 이제 바뀌면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이탈리아랑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로 이어지는 흔한 이른바 피그라고 불렸던 나라들의 어려움들이 가중되는 시점이어서 그쪽 관련돼서 대출을 많이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이탈리아 사태가 어떻게 우리에겐 영향을 줄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유럽 경제가 저렇게 자꾸 국가 간의 의견도 다르고 특히 재정 긴축 좀 하자라고 건전화를 하자고 했는 거에 대해서 파퓰리즘 정부라고 일단 공격을 좀 받는 이 양대 정당의 연정이 이걸 부인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영국의 그 브렉시트가 이후 절차가 지금 네, 잘 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걸 유럽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경제만 보면 그럭저럭 회복은 되는데 뭔가 이렇게 힘받아 나가는 듯한 면이 없는 그런 면에서 전 세계에서 보면 미국 다음으로 가는 경제권이 유럽 경제권인데 거기가 좀 약간 비틀거린다는 게 걱정이고 이제 더 직접적으로는 달러 강세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죠. 바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생기면
네.
아무래도 미국 달러 강세를 보이는데 미국 달러 강세 보일 때 신흥국이 어려웠던 적이 하도 많아서 당장 그래요. 터키라든가 최근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의 환율이 급등했다는 소식은 들으셨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서 이자 따먹으러 미국 가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겁이 나서 달러를 선호하는 투자자가 네,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렇죠.
그때는 다들 달러 가지려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수익률 계산이나 뭐 성과 계산을 달러로 많이 하는 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달러로 돈 빌려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펀드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환율이 얼마 전에 1,050원에서 한때 1,138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네.
한 번에 환율이 80원 오른 셈이면 그만큼에 달하는 달러 환산 가격은 하락한 셈이
알겠습니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달러의 강세를 또 촉발시키는 그런 위험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야 어찌됐건 그거야 우리하고 큰 관계는 없는데 그로 인해서 유럽이 흔들리고 유럽이 흔들리면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흥국도 같이 흔들리고 우리한테는 좋을 거 없다. 나오신 김에 조금 관계가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 질문 하나 드려보죠. 지난주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는 더 많이 올릴 거다. 큰일 났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대충 한 곱이 넘어온 것 같아 오히려 이런 분도 있는데.
저는 후자 쪽 의견입니다. 한 곱이 넘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장률 목표는 올리면서 물가 전망을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물가가 급등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잘하고 있어요라는 자랑이 있죠. 두 번째가 그동안 자기들의 통화 정책을 굉장히 그 뭐랄까요 완화적 정책, 통화 정책이라는
네.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그동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합니다라는 뜻이었는데 이걸 이 표현을 삭제한 걸 보면 현재 지금 2% 초반 2에서 2.25인데 이번 이 정도 금리면
낮은 건 아닙니다.
낮은 건 아니고 이제 적정 금리에 다가오고 있어요라는 신호를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어서 일단 제 생각에는 한 곱이 조금 넘긴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더 올릴 걸로 보십니까?
그분들이 그 점도표라고 해서
예.
이제 향후 중립금리가 몇 퍼센트입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12분의 연준 멤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투표를 하거든요.
올해 한 번, 내년에 세 번,
네, 그래서
그다음에
뭐,
한 번.
예, 그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대략 보니까 3%를 아주 많이 넘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서너 번 이렇게.
많으면 4번, 적으면 한 3번이나 2번도 가능한. 근데 2번보다는 3번을 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그만큼 올릴까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
두 가지 이유가 하나가 그 실업률이 너무 우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서 고용 문제는 물론 한국은행의 목표는 아니에요. 한국은 고용이 목표가 아닙니다.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나쁜 거에 대해서 그냥 감안만 할 뿐이지만 일단 고용이 안 좋고 두 번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물가가 아주 급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일단 뭐 올해 연내 한번 금리 인상은 가능하다 보지만
그다음엔
그
또
미국을 따라가서 정말 2%를 놓고 또 장기적으로 3%까지 내년에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방송 시간이 오전 8시 30분으로 옮겨집니다. 아침 일찍 좀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는 11시 10분에 올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